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고 있는데 야곱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참되고 올바른 관계 속에 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이 그의 삶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자기의 형을 이기기 위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진실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간섭하셨고, 그리고 르니엘에서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이름을 얻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아픔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하여 그는 이제 본성적인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야곱이 이렇게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그 다음날 자신의 형이 이제 자기를 향하여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얍복강을 건넜을 것이고 자신의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자기의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는 그와 같은 순간이 그의 삶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20년 전에 자신이 형에게 했던 잘못이 그의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20년 전에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그가 들었고, 그런 위협 가운데 그의 어머니가 두 형제를 한꺼번에 잃을 수 없다고 해서 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와 같은 갈등 속에서 20년 전에 떠나갔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자기의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야곱은 어떤 태도로 자기의 형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는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다가올 때에, 여러분, 그것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가 비록 그 전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형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올 때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한 지역과 도시를 주관하는 왕들이 거느린 이 병사들, 군사들이 보통 한 400명쯤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1,000명, 2,000명 되는 그런 군사를 거느린 왕들은 별로 없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 군사들을 모을 때 400명을 그렇게 넘지 않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에서는 이미 동쪽으로 가서 에돔 땅을 정복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야곱처럼 목축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부족을 정복하면서 그것을 통합하면서 전쟁과 약탈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에서의 그 삶의 면면을 생각하고 그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말만으로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나오고 있다라는 이 단어가 주는 그 어감은 무엇인가 하면 에서가 얼마든지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그런 긴박함, 두려움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에서를 맞이하는 야곱의 태도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변하지 않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자식들을 각각의 자식들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맡기고 여종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맨 마지막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야곱의 가족을 아는데 야곱의 첫 번째 아내는 레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라헬이고 그리고 첩으로 얻은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형에게 가족을 소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서대로 자기의 가족들을 줄을 서게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맨 앞에 두어서 소개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종과 자식들은 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을 두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세우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런 순서를 가지게 되었는가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의도가 너무 뻔합니다. 그는 자기의 형을 만나야 되고 자기의 가족들을 소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앞날에 닥치는 어떤 위험 가운데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지키고자 하는 그의 인간적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배열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야곱이 비록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순서는 그의 편애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지만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 정연하게 온전하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에게는 옛날의 기질, 성품, 연약함이 우리의 삶의 마음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자신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어떻든지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떠하든지 옛날에 있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는 자의 삶인지를 배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여전히 자신의 본성이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삶의 큰 고통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야곱이 에서에게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넘어가게 되면, 34장에 가게 되면, 이런 야곱의 태도가 그의 가정에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야곱의 이 작은 잘못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삶에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또한 야곱의 삶 가운데는 그의 행동에 변화된 모습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가족들을 그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자기의 형이 다가왔을 때에 그는 형을 맞이하기 위하여 맨 앞에 가서 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도망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맨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형을 향하여 일곱 번 몸을 숙여 인사하면서 형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야곱이 이전과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가 3절 말씀에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절할 때 취하는 자세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일곱 번이나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가 에서를 향하여 절박한 마음 가운데서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진실한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비굴한 자세가 아니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취하는 비굴한 자세가 아니라 일곱 번이나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가 자기의 형을 향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형과 화해하고 싶은 그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형 앞에 나가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행한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형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확신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사죄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야곱은 형에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자식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 형에게 나아가면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자기는 형 앞에서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는 항상 형과 다투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이기고 형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차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는 형에게 나아갈 때에 형은 자기의 주인이고 나는 형의 종과 같은 자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자기의 입으로 친히 말하면서 형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그리고 자신이 사람 앞에서 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가운데 선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본질, 자기의 본성,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선명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교만하거나 거만하게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최대한 자신을 낮춥니다. 이것은 비굴하거나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때를 써서 하나님을 이기고 얻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췄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의 형 에서에게도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형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변화된 심령에서 나오는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신이 사람이 아니오 벌레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고 그 사람과 다투어서 자기가 더 높은 그런 사람인 것을 확인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기꺼이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기꺼이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 본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야곱의 삶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자기의 형에게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기꺼이 자기의 허리를 숙이고 형을 향하여서 나의 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 앞에서 보여주는 이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본 에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4절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불안과 야곱의 두려움과는 다르게 놀랍게도 에서는 자기의 동생을 보자 말에서 내려서 달려와서 그 동생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야곱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형에게 나아갈 때에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고 에서는 과거에는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는 칼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빼앗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동생을 죽일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할 이유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20년 만에 만난 자기의 동생을 보자 그와 같은 그의 본성과 분노와 그와 같은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동생을 볼 때 그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생을 향하여 입맞추고 오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서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지 야곱이 보여준 이 모습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화해가 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먼저는 죄가 많은 야곱이 회개에 이르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에도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는데 20년이 지나서 자기 동생을 만날 때에 과거의 형제 안에 간에 있었던 모든 불화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사신을 보내고 그리고 많은 선물들로 자기의 형의 마음을 풀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야곱의 그냥 인간적인 계략이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자기 앞에 동생이 보낸 선물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대가 오더니 그 다음에는 소떼가 오고 그 다음에는 양떼가 오고 그 다음에는 염소가 오고 계속적으로 종들을 통해서 이 선물들이 도착할 때에 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에서는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동생이 20년 전에 자신에게 했던 그 일들을 후회하고 정말 나와 화해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면 이 야곱의 선물도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만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이 아니라 에서의 마음도 다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야곱이 보낸 선물들을 호의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이런 행동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좋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제사를 통해서 그걸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건죄를 드려야 하지만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우리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제사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손해를 끼쳤다면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함으로써 내가 정말 잘못했고 내가 당신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서 내가 갚아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형에게 보낸 예물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에서도 자신의 동생의 그 진심을 헤아려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과거에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야곱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는데, 에서의 앞에 계속 보내지는 선물 속에서 그는 변화된 새로운 야곱을 기대할 수 있었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사람의 마음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에서는 이렇게 자기의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자신이 전에는 동생과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그런 치열한 경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축복해 주셨지만 에서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서는 동쪽으로 갔고 거기에서 자기의 힘으로 다른 부족들을 몰아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과거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못 살겠다고 울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의 삶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확신이 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의 동생을 맞으러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뒤에 있는 400명의 군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기를 축복해 주셨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동생이 아버지에게서 자기의 축복을 빼앗아갈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받는 축복이 그들의 삶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러면 자기의 형을 빼앗고 받은 그 축복 때문에 그가 잘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서는 동생이 자신에게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20년 전에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간 이 야곱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를 죽여야 하는 그런 원한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는 생각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그는 동생을 만났을 때에 진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형에게 절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인간적인 측은함과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과거의 분노를 기꺼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동생이 많은 가족과 가축들을 데리고 그 앞에 서 있지만 그런데 그 전날에 하나님과 싸워서 절뚝발이가 된 동생이 다리를 절면서 자기 앞에 나와서 7번을 절하고 자신 앞에 나올 때에 이 에서의 마음이 참으로 동생을 향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그는 동생을 향하여 분노를 느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두 형제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루어 주셨고 그들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셨고 그들이 둘이 만나는 그 가운데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그들이 그렇게 싸웠던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을 그들의 삶에 내려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야곱과 에서가 받은 축복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서 그를 축복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을 인하여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셔서 이스마엘이 한 부족의 장이 되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누구든지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비와 햇빛을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시기하거나 뭐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삭이 받은 축복과 야곱이 받은 축복은 이스마엘과 에서가 받은 축복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딱 보면 에서와 야곱 누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까? 에서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한 나라, 한 그 도시 국가를 이루는 그런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야곱은 그렇지 못합니다. 간신히 라반에게서 벗어나서 이제 자신의 가족을 이끌고 나온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서가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축복은 비교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반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세워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에서의 모습에서 야곱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3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내려서 자기의 동생 뒤에 있는 그 가족들을 보고 그 뒤에 있는 소떼와 양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자기의 동생의 형편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묻습니다. 그때 야곱은 에서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종의 자식들과 레아의 자식들과 라헬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보낸 이 선물들은 무엇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의 형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선물을 받아달라고 강권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는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에서를 향하여서 자신이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한 형이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나온 말이라고 그렇게 보아야 합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야곱의 이 말은 야곱의 변화된 심령에서 나오는 영적인 시각이 변화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야곱이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믿고 칼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복전쟁과 약탈을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에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야곱의 이 고백은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야심차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싸우고 경쟁하고 이겨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치 빠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마음이 너그러워졌습니다. 은혜로워졌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온유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그의 마음과 그의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형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형제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입을 맞추고 서로 껴안고 울게 되었을 때에 이 야곱은 자기의 형을 만날 때에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형을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적이나 계략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화목하게 해주신 것을 경험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모든 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편함과 이 까탈스러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편안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는 경험을 하였을 때에 그는 이제 자신이 자기의 형의 얼굴을 볼 때에도 자신이 이제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와 같은 확신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자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사람들을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무장해제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것을 계산하고 따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장애와 계산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기쁨과 평안 속에서 그를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달라진 눈으로 자신을 보고 달라진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하고 친절하고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힘들게 하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내가 싫어하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자꾸 나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배우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앞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된다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므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특별한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그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으로 그 일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달라진 시각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승리의 길이며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경험했던 이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